교회 출석하면서 끊임없이 듣는 말은 예배에 대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아마 모든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들어왔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고뇌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시편 24편 1편에서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온산에서 그들이 거기서 올라서 그 성막이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성막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성막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성막, 바로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자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깨끗하다는 거, 청결하다는 거,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고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손이라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어떤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손을 하는 모든 것은 나의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손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면 자기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이 거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결 의식을 그렇게 많이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히브리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발을 씻는다, 이 정결 의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율법에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많이 할애해 있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율법 플러스에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전, 전통을 가미해서 정결의식을 더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결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그런 정결,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깨끗한다는 말은 그런 정결적인 어떤 의식,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향적인 어떤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보여지는 크리스천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향적인 면에서 우리는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룩함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게 없다,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그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외향적인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거룩하지 않다 이러면 이거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외향적인 삶, 행동 이런 전반적인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 바로 손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외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거룩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손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면을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 못지않게 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서 정말 거룩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청결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암만 겉모습 속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면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함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정결, 그 사람의 거룩은 가짜입니다. 누가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정결의식에 치중해서 겉으로 내가 이렇게 막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도 씻고 외향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거룩함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면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이것은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perceive하고 acknowledge라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 계획,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분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왜 중요하느냐, 그러한 덕목, 그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라는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내면이 청결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이런 청결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거룩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지금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땅히 이제 살지 말아야 되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권면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향적인 모습이나 내향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거룩을 청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뜻을 허탄하지 않은 곳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뜻을 어디에 두고 사세요? 여러분 뜻을 여러분들이 두고 사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리그와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보면 목적이 우리를 이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게 바로 뜻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뜻을 어디에다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그 목적이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뜻이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뜻을 두고 사십니까? 드라마의 뜻을 두고 사세요? 드라마 아니면 연애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이 있고 뭐 영화 이런 스토리들 연애가에 관련된 이야기들 젊은 아마 여기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드라마의 뜻을 둔 사람의 삶을 혹시 아세요? 드라마가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드라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당하죠. 드라마뿐만이 어디에다 또 뜻을 두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서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저번 주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이 골프에 뜻을 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제하고 아침에 빵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완전히 골프에 뜻을 두었구나. 제가 아침에 좀 노골적으로 일부 때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좀 거슬릴까봐. 그렇지만 물론 2부에도 골프에 뜻을 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지만 골프에 너무 뜻을 둔 걸 탄눈에 보면 알아요. 너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골프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뜻을 둔 사람은 그 서브잭이나 그 탑픽이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학업, 공부, 또한 취미생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탑픽이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 뜻, 그 목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보면은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되고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뜻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가 굉장히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허탄한 데서 허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른 측면에서 여러분의 뜻이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뜻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목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헌신, 나의 모든 에너지가 다 뜻이에요. 뜻. 어디에 뜻을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뜻 이런 것들 가장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뜻을 하나님은 가장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나의 뜻 나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마음을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뜻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나의 에너지와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이 있으며 거기에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우리는 여러분이 발견하든지 발견할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뜻과 마음에 그 마음 가는 곳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사랑과 헌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곳에는 나의 마음이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간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원하셔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궁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의 가장 원하고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한 곳,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허탄한 것에 의해서 자꾸만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게 예배예요. 그분께 나의 몸과 생각과 나의 열정과 사랑과 뜻과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이, 그래서 그분께만 나도 모르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내가 의도죠. 아, 예배 드린다, 내가 예배 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뜻을 허탄한 데 무엇에 둡니까? 예배 대상 아닌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탄한 것을, 허탄한 데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돌이라고 했어요. 아이돌. Who do not lift up his soul to an idol. 아이돌. 이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뜻을 허탄한 우상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눈을, 자기의 그런 시선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허탈한 우상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경배의 대상이 아닌 그 경배의 대상에게,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에 우리의 뜻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어디에 두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우리가 온통 마땅히 하나님께 빼앗겨야 하는, 이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그런 예배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뭔가 something else로,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마음과 뜻을 거기에 두며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외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탄한 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뜻을 두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온통 정말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보물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보물을 포기할 때 정말 진정 예수님이 참된 나의 보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보물이 아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또 아니하는 권면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개는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청결하며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거 무슨 죄인지 아세요? 입으로 하는 죄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입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셨지만 그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손으로 깨끗한 거, 이것은 외향적인 외적인 행동으로 지으는 죄, 마음이 청결한 거, 그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죄를 보면은 입으로 짓는 죄와 자기 마음속에 짓는 죄와 겉으로 손으로 한다는 거 행동으로 짓는 죄 이 세 가지 죄를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예배자는 이 세 가지의 죄 손으로 이 외향적인 외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봐야 돼요.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로 거듭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거 여러분 앞에서는 맹세를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짓이죠. 위선이죠.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다 이렇다 하고 맹세하고 자기들이 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거짓 맹세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거짓 맹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위선이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행동은 거룩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룩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짓 맹세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런 자들과의 삶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예배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자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삶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는 5절에도 이는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 자다.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복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의를 얻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 여러분 의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6절에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찾는 거 구하는 거 바로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어떤 획을 긋는 듯한 그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봅니다.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였던 야곱.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니엘에서 얍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구했던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믿음으로 구하며 울며 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에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에게 간구했어요. 울며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니엘에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를 하나님은 그에게 졌죠. 그래서 천사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결국 그에게 진 거죠. 하나님이 졌다는 완전히 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난 바 된 삶, 하나님을 이긴 사람, 바로 그것이 야곱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야곱같이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과 같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베스트 샘플이 아닙니다. 이그잼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그잼플, 우리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의 자세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결론적인 파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이 문이라는 말은 많은 노래에도 나오는데 성소의 문입니다. 타버네클, 장막 성소의 문들이 다 들리라, 드러내라는 거죠. 왜 무엇을 왜냐하면 그게 들어갈 때 그 문을 성소의 문을 들을 때 결국 하나님 영광의 왕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 입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예수님의 이 성궤를 이제 옮길 때 이제 배경이 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머리가 누굴까요? 이 머리라는 것은 이 시온산의 그런 성막의 그런 어떤 문들의 머리를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 성전이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성소 성전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믿는 성도들의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영원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에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을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이 신령이라는 말은 스피릿이에요.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신령과 진리라는 말은 인트루스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님과 교통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어질 때 그 가운데 입성하시고 좌정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참다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빠진 예배라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문들에 들어가고 영원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영혼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삶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그러나 이 문을 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마음만 오픈한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위험한 실수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통한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뭔지 아세요? 삶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것.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의 삶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과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정말 영원한 문들이 열려지고 문들이 머리가 열려지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입성하시는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그 가운데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임하고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원한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는, 내주하는, 입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